제28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칙을 암. 시간 1950년 2월 22일 장소 홍콩 구룡 좌돈도. 설교자 니토생 이상수의 형제님. 주여, 당신이 승리하셨기에 나는 당신께 순종합니다. 나의 마음이 은혜의 밀어냄으로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오랫동안 두려운 당신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누가 당신의 큰 사랑에 대항하리요. 크신 사랑을 나는 막을 수 없네. 당신이 번개와 먹구름으로 내 영혼의 형벌을 내릴지라도 내가 고집하며 회개치 않을 수 있지만 긍휼하심이 내 마음을 정복하니 과거의 모든 대적함은 사라지고 이제 나의 죄를 미워하네. 나 홀로 당신께 돌아가기를 사모하니 비천한 이 그릇을 점유하사 당신의 소유 삼으소서. 사단의 강포한 손에서 구원됐으니 아무것도 보류하지 않고 내 온 존재로 당신을 영원토록 섬기리. 이것은 뉴턴이 지은 회개의 찬송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은 이 찬송을 복음 찬송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성도들의 집회에서 극히 유용한 찬송입니다. 뉴턴은 1725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늘 외국에서 살며 항해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그의 경건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친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녀는 늘 뉴턴을 데리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헌신했으며 그에게 성경을 읽도록 가르쳤으며 찬송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7살 때 그의 모친은 과로로 인한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은 그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그는 10살 때부터 부친을 따라 바다 위에서 살았으며 고향을 떠나 20여 년 동안을 유랑하는 탕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선원에 방랑한 것을 배워 독주와 도박을 익혔습니다. 여러 차례 복음을 들었고 매번 들을 때마다 그는 어릴 때 모친의 얼굴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마음이 찔렸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후에 그는 아프리카에서 노예 매매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노예로 팔려 학대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은 그로 하여금 수차례 탈출을 기도하게 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옷을 벗기우고 채찍질을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야 그의 부친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돈을 지불하여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폭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눈앞에서 그 작은 배는 침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때 그의 어머니가 어릴 때 그를 헌신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맹렬한 폭풍의 엄습은 뜻밖의 그의 냉랭한 마음을 뜨겁게 했으며 격렬한 파도의 요동은 그의 죽어있던 영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범죄와 죄악을 생각하고 유년 시절 어머니가 그에게 들려주었던 은혜의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곧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그는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향하여 기도하며 회개와 자백을 하고 주님을 믿고 주 예수를 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했으며 죽을 때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뉴턴은 많은 좋은 찬송들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찬송은 그의 회개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회개에 관하여 쓰여진 가장 좋은 찬송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비록 지옥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형벌의 두려움을 말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형벌로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온 것은 다만 주님을 믿고 돌아온 것이지만 뉴턴은 순복함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의 회개는 치심을 받아 넘어져 순복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뉴턴 역시 이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헌신하기 어려울 때 앞에 있는 찬송을 부르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다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9절, 17절.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법칙을 알아야 함. 이상수 형제님, 나는 이 형제님이 여기 계시기만 하면 나의 영은 아무런 부담이 없으며 내 영은 마치 잠을 자고 안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님이 나에게 말을 하라고 하셨으므로 그래도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분에게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참으로 기능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주님의 수중에서 유용하게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나는 그들에게 기도가 없거나 사랑이 없거나 경건이 없거나 은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제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일에서 틀림없이 원인이 있다고 느꼈는데 후에 나는 형제자매들이 거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법칙을 알지 못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방 안을 햇빛으로 가득 채우고자 한다면 북쪽에만 창을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도 역시 창문을 더 내야만 비로소 방 안을 빛으로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많이 만들수록 더 많은 빛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당신이 빛을 들어오게 하고자 하면서도 창문을 열지 않는다면 설령 당신이 빛이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간구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일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령 당신이 기도가 많고 경건하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법칙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비로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인도해본 체험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법칙을 매우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몇 가지 점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법칙을 아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러할 뿐 아니라 동역자와 교회 안에서도 다 이와 같습니다. 7, 8년 전 어느 날 나는 방에서 이 문제를 묵상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법칙에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때 아주 기묘하게도 묵상할 때 뭔가 음성을 들은 것 같았는데 그것은 가서 출애굽기 3, 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에 관한 것을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가서 출애굽기 3장을 읽었지만 별로 특별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4장까지 읽자 각 구절마다 하나님의 빛비춤이 있었습니다. 비록 큰 빛을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내가 대단한 원칙을 보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배운 세 가지 공과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종은 바로 모세이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종은 바로 바울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모두 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다고 칭찬합니다. 영적인 원칙에 있어서 모세는 종이었으며 신구약의 시대와는 관계없이 그의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종의 원칙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모세의 배경을 알고 있으므로 나는 여기서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었으며 또한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므로 애굽의 모든 학문으로 자신을 장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코자 했습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좋은 땅으로 인도해 드리도록 정해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과 학문과 구변 등을 다 더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환경을 일으키셔서 그로 신의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이끌려졌는데 그 자신이 느끼기에도 하나님에 의해 한쪽으로 제쳐진 것 같았습니다. 광야의 그러한 해들을 거쳐서 그는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신도 80세는 바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연수라고 시인했습니다. 그 자신이 볼 때 더 이상 시간도 공간도 없이 광야에서 그의 일생을 마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느꼈을 때 곧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때 하나님은 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향하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자신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사양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아론과 미리암을 조력자로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여전히 격려와 감동을 받지 못했음을 표명합니다. 이로 인해 뒤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기적을 계시하셨는데 이러한 기적들은 바로 모세가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세 가지 일을 하게 하셨는데 첫째로 지팡이를 뱀으로 변케 하셨고 두 번째로 손에 문둥병이 들게 했으며 셋째로 물을 피로 변케 하셨습니다. 본래 지팡이와 손과 물 세 가지는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그것이 뱀과 문둥병과 피의 세 가지 해로운 것으로 변한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공과 나는 먼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기적을 말하고자 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원래 지팡이의 주요한 기능은 양을 치는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여정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모세는 당시에 80세였으며 지팡이는 그의 의지였으며 그의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의지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우리 육체의 수중에는 비록 지팡이가 없지만 원칙상 우리 모두에게는 생활 가운데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상인은 매매가 그의 지팡이이고 학생은 공부하는 책이 그의 지팡이이며 아내는 그의 남편이 지팡이인 것과 같습니다. 지팡이는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며 우리를 지탱하는 데 소용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지팡이들이 있는데 어쩌면 부모, 학문, 사업, 재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본래 지팡이는 유용한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당신은 당신이 의지하고 있던 생활의 지팡이를 땅 위에 던져야 합니다. 나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다른 유용한 종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있어서 사람이 일단 자신을 주님께 드려 사용하시게 할 때에 먼저 반드시 수중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야 합니다. 지팡이를 일단 땅에 던지면 그곳에 감추어져 있던 뱀이 폭로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은 이미 지팡이 안에 있었지만 반드시 지팡이를 던져야 뱀으로 변하며 그 원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적은 그가 의지하고 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는 그 진상이 바로 뱀이라고 말합니다. 뱀은 첫날부터 분장하여 나타났으며 뱀은 구약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어떤 사물 안에서 혹은 뒤에서 혹은 아래에서 분장하여 나타났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신 사람을 점유합니다. 모세의 눈에 지팡이는 그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지팡이는 바로 사단의 화신이었으며 그 목적은 사람을 점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질 때 그것이 뱀으로 변하자 즉시 그는 두려워하며 물러서서 감히 그것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로하여금 뱀의 꼬리를 잡게 하셨는데 그것은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 모세는 수년간 이 지팡이를 잡고 있었으며 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바로 귀하게 여기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을 때 비로소 이 지팡이가 바로 뱀이며 그가 수년 동안 줄곧 그것에 점유되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과거에 그가 의지하던 것이 실제로는 뱀이며 그를 해롭게 했던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결코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를 버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것의 참모습이 폭로되게 하시기 위해 그것을 던지라고 했음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나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경에 어떤 책임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본래 상인이었지만 후에 상업이 위험하고 두려운 일임을 보고서 감히 다시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뒤집어서 꼬리를 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팡이는 여전히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꼬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지팡이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며 이전에는 생활을 위하여 분투했으나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산동에 있는 어떤 장로 형제는 그의 오랜 동반자인 아내가 늙은 뱀이요 그의 자녀들은 작은 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랜 동반자에게 물려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뱀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감히 그것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던지고서 더 이상 잡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던지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다만 동서남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내와 자녀 등의 크고 작고 늙은 뱀들을 떨쳐버리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다시 손을 뻗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감추어진 뱀이 폭로된 후에 당신은 그것의 꼬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뱀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당신이 뱀의 머리를 잡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뒤로 돌아가서 그의 꼬리를 잡는다면 그것은 즉시 세력을 잃고 무력하게 딸려올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최종적으로 당신의 권위가 될 것이며 더 이상 당신을 압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꼬리를 잡지 않는다면 당신은 권위가 없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부모와 자녀 등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신서에서 바울은 부모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버리라는 것은 바로 지팡이를 던지는 것이고 에베소서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잡는 것인데 곧 꼬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 권위의 지팡이로서 후에 모세가 애굽에서 기적을 행할 때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다 이 지팡이를 의지했습니다. 현재 홍콩 교회에서 대략 200여 명의 형제들이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내가 말하건대 이것은 여러분의 첫 번째 공과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과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던진 후에 다시 그것의 꼬리를 잡아야 합니다. 자신을 아는 공과.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품속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을 때 뜻밖의 손에 문둥병이 들어 눈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공과입니다. 우리는 먼저 수중에 지팡이를 던져 뱀의 원래 모습이 나타나게 하고 다시 꼬리를 잡아야 하며 그런 후에 다시 두 번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던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시 모세와 같이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을 때 문둥병이 드는 두 번째 공과가 있어야 합니다. 품은 우리 속에 어떠함을 말하고 문둥병은 죄를 대표합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에게 아무것도 옳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 중에서 나는 늘 어떤 형제자매들이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이것을 볼 때 매우 화가 나는데 왜냐하면 나는 형제자매들이 자신 속에 문둥병이 자라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기의 육체를 안다면 당신이 어떤 형제의 어떠함을 비평하려고 할 때 당신은 감히 비평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문둥병자라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나쁜 것은 다 모여 있어서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속의 더러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찬미와 사랑 혹은 동정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다 문둥병입니다. 뉴턴은 그의 찬송에서 그가 자신의 죄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단 자신을 보고 자신을 알게 되면 감히 임의로 사람을 비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형제자매들을 비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번 형제자매들을 말하려고 할 때 주님은 나에게 자신의 문둥병과 더러움과 불결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나는 형제자매들이 설령 아무리 좋지 않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상처를 입을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감히 비평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우리 자신 속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안다면 반항하지 않을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또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둥병도 다 제해질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불만이 없어지고 오직 자신에 대한 미움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실상을 분명히 본 사람이라면 자신이 다만 한 덩어리에 더럽고 부패되었으며 회개하고 정결하지 않은 죄악의 화신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실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자격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늘 자복이 있을 수 있으며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아는 공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자 한다면 사단의 점유와 자기 육체의 폐괴함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알 뿐 아니라 세상의 혐오스러움에 대하여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세 번째 기적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여기서의 강은 바로 애굽 땅에 물을 공급하는 나일강이며 세상의 타락한 누림을 말합니다. 애굽은 바로 세상을 예표합니다. 성경에 근거하면 애굽은 나일강을 인하여 산출이 부여했고 누림이 풍성했습니다. 나일강은 바로 애굽의 생명이요 생활의 근원이었습니다. 피는 사망의 표시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나일강은 공급과 누림을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이었습니다. 당신이 세상 사람이 풍성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누리는 것을 보고 자기와 비교해 볼 때 당신은 즉시 자신이 얼마나 가련하고 빈궁하며 아무것도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당신의 친구가 어떻게 발전했으며 본래 학교에서 당신보다 공부를 못하던 그가 오늘 누리는 것이 당신과 비교할 수 없다면 당신은 더욱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을 보았다면 사람들이 양옥을 누리고 자동차를 누리는 것이 피를 먹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일단 당신이 의지하던 것이 뱀이고 당신 속에 있는 것들이 불결하며 당신의 주위에 있는 것이 피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자연히 이런 것들을 싫어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그분이 사람에게 주는 물만이 사람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목이 마를 때 세상의 물을 마시지만 여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물만이 사람의 갈급함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물만이 우리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계시가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음. 니토생 형제님. 이상 세 가지의 기본 공과에는 오직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바로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보았다면 자연히 다른 사람과 분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했을 때 당신이 본 것은 지팡이일 뿐이며 자신의 손이 정결하다고 보았을 뿐이고 애굽을 공급하는 것이 하수라고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일단 하나님의 계시를 얻었다면 더 이상 이렇게 느끼지 않을 것이며 당신은 수중에 있는 지팡이가 뱀이고 당신의 손은 불결하고 세상에 충만한 것이 사망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의 계시와 사람의 관점이 대비되는 한 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지팡이를 뱀으로 보고 손에서 난 것이 문둥병이며 물이 피라는 것을 보았는가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야심이 있고 장밋빛 꿈을 꿉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꿈에서 깨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렇게 보게 하셨으며 또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하게 하셔서 그들도 보게 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케 하고자 했습니다. 모세가 볼 때 그것은 매우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지자 그의 느낌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지렁이 한 마리가 이 컵에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목이 말라 이 컵에 물을 마셨다 합시다. 다 마실 때쯤에 이 지렁이를 발견했다면 내일 저녁 내가 여기서 다시 마시려고 이 잔을 보았을 때 내게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아마 날마다 지렁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세와 같이 날마다 지팡이를 잡고 있었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뱀으로 변한 과정을 거친 후에는 지팡이에 대한 모세의 느낌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육체에 대한 느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가 세상 안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흉악한 일도 세상 안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품속에서 손을 꺼냈을 때 문둥병이 난 것을 보았다면 이후에는 나는 손을 만지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문둥병이 생각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하고 연약하며 순복하는 것처럼 꾸미지만 조금도 그럴싸하지 못합니다. 만일 사람이 계시를 얻지 못했다면 꾸며서 할 때는 겸손한 모양이지만 일단 잊어버리면 겸손하지 않고 매번 일을 할 때마다 경계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형제자매들에게 권고의 말을 하거나 혹은 엄한 말을 할 때 반드시 느낌이 있을 것이고 당신이 품속에서 손을 꺼낼 때 아마 문둥병을 꺼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 사역하게 하시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물건을 드렸는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얻은 계시가 얼마나 되는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 형제가 나에게 나는 아무리 연약해도 저 두 형제보다는 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아마 일생 자신의 폐기함과 더러움을 보지 못했을까 염려되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세상의 물에 대하여도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름이 그치려면 우리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세상에 속한 지위와 축복을 얻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반드시 꿰뚫어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계시를 얻어 세상으로부터 얻은 모든 만족이 실상은 피라는 것을 보기 바랍니다. 계시를 얻은 사람이 본 것은 물이 실상은 피라는 것입니다. 설령 수건이나 양말을 사는 일에 있어서도 물이 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애굽에 남아서 나일강의 물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광야로 가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아야 합니다. 계시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것들은 참으로 뭔가 기묘하게도 사람이 볼 때는 지팡이요, 품속의 손이요, 나일강의 물이지만 일단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이상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참모습이 뱀이요, 육체요, 피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당신은 도망갈 것이고 두려워하며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의 참모습을 알게 해주며 가장 큰 죄가 바로 자아임을 알게 해주며 또한 세상의 두려움을 알게 해줍니다. 세상에서 지팡이는 의지할 만한 것이며 자아에서 나온 것이 좋은 것이고 물은 마실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이 형제와 함께 여러분에게 요청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계시를 구하여 반드시 세상과 자아와 환경의 모든 것의 참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습니다.